사울왕은 다양한 전략과 계략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30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또 최고의 무공을 보이면서 전장에서 계속 승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편안하고 고통 없고 고난이 없고 순탄한 삶을 바라며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의 실상은 다윗과 같이 녹록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한 현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고통과 아픔, 공포와 폭력의 위협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더 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음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축복과 은총을 다윗이 받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더 지혜롭게 행하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지혜를 다윗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정말 고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전인격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히 귀하게 되다라는 의미는 영광을 얻게 되다, 존경을 받게 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은 비록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소통할 수 있었고요. 또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책략으로 다윗이 위험한 전장에 내보내질 때마다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서 혁혁한 무운을 세움으로써 용장으로서 또 지장으로서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열국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위기 상황이 곧 기회로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실력과 수준, 존재됨은 위기 상황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고 그 존재됨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순간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한 사람의 그 인격의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울교회가 당면한 오늘의 아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노력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반드시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금 무지하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내가 곧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야 라고. 예, 갑자기 승리 얘기가 나오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또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사무엘상 19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울왕은 다윗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살의를 품는 단계였습니다. 그냥 다윗을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왕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살해할 음모를 꾸미는 단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세우고 계략을 세워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딸을 준다는 그 조건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이 계략을 세웠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공개적으로 이 궁중회의를 통해서 다윗에 대한 살해 계획을 모든 신하들에게 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밝히면서 이 다윗을 죽이는 목적을 이 공통의 목적으로 삼고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지닌 이 죄의 전염성과 확장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충동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점점 계획화되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모든 힘과 권력을 다 동원해서 신하들에게, 본인이 죽이지도 않습니다.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 악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너무나 유명한 이 점층적인 강조가 있죠.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렇게 동일한 악인의 존재됨의 이 점층적인 가정과 같이 사울의 삶은 죄의 확장성과 죄의 전염성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했던 까닭은 자신의 왕권 수호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 그 왕권을 세습시키기 위한 세속적인 욕심과 아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19장 1절에 의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문맥적으로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사랑하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 사울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아들 요나단은 살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대목을 우리는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에 다윗을 숨게 합니다. 시간을 벌면서 요나단은 사울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사울왕의 마음이 조금 이제 감정적으로 다운되었을 때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신묘막측한 그 한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절대 왕정의 시대에 왕의 영린을 건드릴 수 있는 신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 불비불명이라는 유명한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예, 초나라의 장왕은, 예, 춘추 전국 시대죠. 예, 초나라의 장왕은 즉위한 지 3년 동안 호령 한마디 내리지 않고 주색에만 빠져 있으면서 이를 가난한 자가 있으면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호언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신하 중에 오구어라는 자가 장왕을 찾아가서 아뢰었습니다. 폐하, 소신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어보겠사나이다.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들어봅시다. 산 숲속에 한 마리의 새가 날아와 앉았는데 3년이 되어도 꼼짝도 하지 않으며 날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이 새를 과연 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장왕도 무언가 짚이는 것이 있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았지만 한 번 날면 하늘에 닿을 것이요, 한 번 울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네. 경의 뜻은 알았으니 물러가도록 하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장왕은 역시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간신들은 내심 쾌재를 불렀고 충신들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하 소종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왕을 책망합니다. 폐하는 일국의 군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찌 매일 이렇게 쾌락에만 탐닉하십니까? 하지만 장왕은 오히려 소종에게 호통을 칩니다. 경원문의에 붙어있는 글을 못 보았는가? 가난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소종이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폐하가 뉘우칠 수 있다라면 이 한 목숨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언하였습니다. 얼마 후 장왕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간신들을 처단합니다. 그에게 충원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정사를 그때부터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장왕은 3년을 날지 않던 새가 거침없는 기세로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장왕이 다스리는 초나라는 그 춘추전국 시대에 대단히 강력한 그 나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왕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오고와 소종과 같은 신하가 있었지만 어떤 신하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생명을 건 간언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왕의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이렇게 막강하고 강력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있었다면 그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엄하고 무서운 왕이라지만 그 자식이 아버지 왕에게 때를 쓰고, 그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강청이라고 하잖아요. 강청을 하게 되면 이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권력의 관계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아버지 앞에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명령을 따르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몰래 다윗에게 정보를 주고 숨긴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 아버지를 다시 찾아와서 아버지의 그 분위기를, 기분을 좋게 잘 대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간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는 일의 부당함을 들어서 정서적으로 강곡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변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아버지 사울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죽일 경우에 무제한 피를 흘리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큰 범죄 행위가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들 요나단의 설득에 아버지 사울왕은 설득됩니다. 여호와의 권위를 힘입어 정직하게 진실을 호소한 요나단의 간곡한 변호는 아버지 사울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다윗을 향한 진노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어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무엘상 19장 9절에 의하면 다시 사울왕의 이 잔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침체의 상황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승전하고 이름을 날리게 되자 또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앙정에 사로잡혀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다윗의 형통과 성공, 또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라는 열등감, 다윗이 왕자를 노리고 있다라는 강박관념,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져 있는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심이 불타올라서 걷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광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악령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비하고 작은 죄로 시작해서 이를 방관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데 온통 그 에너지를 전부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비단 사울왕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만 그렇게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왕 앞에서 도피하게 됩니다. 11절에 의하면 사울왕은 아침에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령들을 또 보냅니다. 야반 도주를 우려해서 사울은 밤부터 군사들을 다윗의 숙소 근처에다 매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도 도망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다. 문마다. 그러나 이번엔 누가 또 다윗을 살려주고 있습니까? 미갈이 중요하지 않고요. 사울의 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아내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심려막측한 거죠.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대가 문을 지키고 있었기에 미갈은 밤중에 창문으로 이 다윗을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눕힌 다음에 염소털로 엮은 머리카락을 만들어서 그 우상의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힙니다. 아침에 전령이 오자 다윗이 병들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해줍니다. 그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죠. 다윗이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사울왕이 화가 나서 그러면 이제 전령들에게 침상채 이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죽여버리라고. 사울왕이 명령하죠. 근데 딱 전령들이 가서 이 우상을 딱 이 다윗인 줄 알고 딱 모습을 딱 이불을 덮, 이게 이불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젖혀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 누워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왕의 딸 공주가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다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웃긴 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데 누구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듯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던 미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갈은 고대 근동 지역의 전통에 따라 사람 크기의 가정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가 이 사람의 이 키만큼 이런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고대의 누지 서판에 따르면 이것을 소유한 자는 그 가정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재산을 차지하는 권리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미갈이 이 우상을 사울 왕에게서 훔쳐왔을 것이다라고 추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윗을 살리시는데 사울 왕의 딸 미갈을 통해서 그리고 미갈이 의지하는 우상을 동원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사울 왕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자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합한 인과관계를 동원하셔서 가장 시기적절하게 믿음의 사람을 돕고 계십니다. 사방팔방 다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피할 길을 내시고 믿음의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계십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은 절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게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 사울왕의 폭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그의 자식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다윗의 삶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 왕의 자녀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59편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9편은 바로 다윗이 이 당시에 경험하였던 그 경험을 담아서 시편을 쓴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이 시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 거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그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두려움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인입니다. 예. 믿음의 길은 공포가 없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공포스러운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악인의 횡포가 겉으로 볼 때 강력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그 너머의 일을 준비하시고 그 너머의 모든 축복과 그 너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한계의 틀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악과 거짓, 불의로 무장된 막강한 힘을 지닌 자들이 다윗의 경우와 동일하죠. 믿음의 성도들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이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잘 될 것입니다. 악인은 시간이 갈수록 비참한 결과가 준비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성도로서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